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카타르와 관련한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동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다시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카타르 국왕과 만나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분쟁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일부 아랍 나라들은 카타르가 테러와 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외교 관계를 끊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최근 카타르 내 터키 군사기지와 알자지라 방송 폐쇄 등 13가지 요구사항을 카타르 측에 전달했지만 카타르는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를 재협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협상 과정의 시작을 위해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FTA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30일 이내에 관련 위원회를 꾸리고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교역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개정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철강, 원산지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닌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FRB 의장이 올해 3번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옐런 의장은 어제 하원 청문회에 나와 미국 경제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강하다며 경제 성장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과 소비, 기업 환경이 계속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RB는 금리와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올 들어 이미 두 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편 옐런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FRB 목표인 2%대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인 하루짜리 은행권 대출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선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교역액이 약 2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증가한 규모로 특히 중국의 대북 수출은 29% 급증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터넷 트위터에 중국의 지난 1분기 대북 교역액이 40%나 늘었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 해광 총서의 후앙송핑 대변인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면서 대북 수출은 늘었지만 수입은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 어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날 사법 방해 혐의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안을 낸 셔먼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도 벨기에 지역구가 있는 11선 의원입니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것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이어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루이시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부패와 돈 세탁 혐의로 오늘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항소할 예정이며 이번에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방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이 한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아 해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수리하는 데 쓴 혐의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퇴임했던 룰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브라질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와 의료 대책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일본에서는 매년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는 이 노인들을 위해 엔게이라고 불리는 특수 개발된 음식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음식은 여러 음식 재료를 으깨서 즙이나 반고체 형태의 젤리같이 만들어지는데요. 원래 음식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서 거부감 없이 재밌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만 질식사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음식인 찹쌀떡부터 연어구이 요리, 음료수나 술까지도 이 젤리 형태의 엔게이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기존 음식과 맛도 큰 차이가 없고 먹기 편하며 질식사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 음식에 비해서 가격은 아직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미래의 식량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7월 14일 금요일 북한은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2도, 신의주 24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에서 31도, 함흥 23도에서 35도, 끝으로 청진은 22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길버트 오 설리반의 노래입니다. Alone Again, 다시 혼자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n 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ound,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n. Climbing to the top, will throw myself up in an effort to make clear to ever what it's like when you're shattered, left standing in the lurch at a church where people were saying, my God, that's tough, she stood him up. No point in us remaining, we may as well go on, 'cause I did on my yesterday, I was cheerful, bright and gay, looking forward to wouldn't do the role I was about to play. But as if to knock me down, reality came around, and without so much as a mere touch, cut me into little pieces, leaving me to doubt. Talk about God in His mercy, if He really does exist. Why did he desert me in my hour of need? I truly am indeed alone again, naturally. It seems to me that there are more hearts broken in the world that can't be mended, left unattended. What do we do? Thank you.
tears. I remember I cried when my father died, never wishing to hide the tears. And at 65 years old, my mother, God rest her soul, couldn't understand why the only man she had ever loved had been taken, leaving her to start with a heart so badly broken. Despite encouragement from me, no words were ever spoken. When she passed away, cried and cried all day, alone again. Naturally, alone again. Naturall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프랑스를 방문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 독일에서 마무리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후에 한 주 사이에 이 두 번째 유럽 행인데요. 어떤 일정이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의사를 공식 통보했고요. 이어서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출을 재개할 계획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민과 난민 통제를 강조하면서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파리는 더 이상 예전의 파리와 같지 않다, 나라면 파리에 가지 않겠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내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에 맞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응해서 파리에 간 겁니다. 잠시 후 에펠탑 2층의 연회장에서 양국 정상 부부가 공식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목적은 뭡니까?
예, 올해가 미국이 프랑스의 동맹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0년입니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건데요. 이 내일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리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이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합니다. 이 퍼레이드에는 미군 장병들도 함께 나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프랑스의 이민 정책을 비판한 것 말고도 양국 정상이 각 종 현안에서 다른 입장을 취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인데요. 이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이 국제적인 약속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이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직후에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례적인 영어 연설을 통해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본딴 우리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로 이 파리 협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12월에 이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도 두 정상의 입장이 엇갈린다고요?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 또 한국 등을 상대로 과거에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 이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 유럽연합, EU의 확대보다는 이 각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EU의 개혁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이 각 나라들 사이에 경제적인 자유주의를 확산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정상이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데요. 향후 양국 관계에서 차이를 좁힐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군요.
네, 이 관영 프랑스 24 방송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일정 중에 최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통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 등을 거론하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되는 상황을 막으려 한다면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 협정 탈퇴 등 이 프랑스에게 어려운 결정을 하지만 계속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일정 중에 양측의 공통점, 공감대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현재 미국과 프랑스의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으로 안보 분야가 첫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정상들은 6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이 반군과 민간인 등을 상대로 화학무기 등을 사용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속적으로 규탄해왔고요. 또 시리아와 이라크 일대에서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진행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격퇴시키는 작전에서도 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이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명의 서한을 한국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내서 양국 자유무역협정 FTA의 개정과 보완을 포함한 운용 문제를 논의할 특별 양국 합동위원회를 앞으로 30일 내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서한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핵심 무역 상대국이라고 적은 뒤에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균형 잡힌 교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20여 년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자유무역 협정을 협상할 당시에 양국 경제가 함께 현저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는 계속 늘었고 특히 FTA 발효 후 상품 적자는 두 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오래된 일인데 지난 2012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도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이 한국과 맺은 FTA에서 기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 미 무역대표부가 오늘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이 관세를 없애는 조치만으로도 이 매년 한국으로의 미국산 제품 수출이 최대 1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집계된 통계의 수치는 이런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 양국 간의 FTA는 2012년 3월 공식 발효됐는데요. 이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에 이 한국으로의 미국산 제품 수출은 43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규모가 423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2.7%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FTA가 출범하면서 미국이 보는 적자도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한국과의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미국의 적자는 132억 달러였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276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예. 자, 한국 정부는 이 FTA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이번 FTA의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양국 간에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연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산업부는 오늘 관련 브리핑에서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가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하겠지만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급 통상 당국자를 미국에 보내서 이 무역 대표부 측과 구체적인 의제와 특별 회기 개최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대화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먼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FTA를 고치는 것은 좀 피해 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청와대 측도 같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국과의 자동차 교역 현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이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은 오히려 줄었고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한 자동차는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FTA가 이 미국이 지적하는 무역 불균형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역적자 감축과 무역장벽 해소인데 이는 FTA를 개정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나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개최될 양국 통상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될까요?
네, 로버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특별합동위원회 의제로 이 자유무역협정 이행 과정의 문제, 또 비관세 장벽 철폐, 그리고 종합적인 무역 불균형 사안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협정 이행 부분에서는 이 법률시장 개방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번째 비관세 장벽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연비 규정과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금지 법규, 그리고 외국 영화 상영 일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쿼터제 폐지 등 이 구체적인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리핀 정부가 남중 국해에서 이 석유 시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요.
네, 이 필리핀이 올해 안에 남중 국해 리드뱅크에서 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필리핀 에너지 당국은 수요일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오는 12월까지는 새로운 투자 조건을 마련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중국은 리드뱅크가 자국의 해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필리핀이 렉토뱅크라고 부르는 리드뱅크는 필리핀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이 중국에서는 난사군도로 부르는 지역으로부터는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중국은 이 스프레틀리 군도를 포함해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이 이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판결을 지난해 내렸는데요. 이 리드뱅크는 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요권 안에 들어있다는 게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이 경제수역을 말하는 건데요. 이 연안국은 자국 연안에서 200마일, 약 370km 범위 안에서 이 자원탐사 개발 등의 권리를 갖지만 이 영해와는 달리 영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핀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자국 내 이 배타적 경제수역권 안에 있는 리드뱅크에서 자원탐사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인데 중국의 반발이 역시 예상되고 있죠.
네,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후 오랫동안 우방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반면에 이 중국과는 줄곧 이 관계 강화를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이 중국을 방문했던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를 추진한다면 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할 만큼 이 강경한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장남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역시 옹호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레이 변호사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어제 상원에서 열린 소식, 또 대부분의 미국인이 정치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이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을 두둔하고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는 투명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는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이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남을 탓하진 않는다고 어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고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런 만남에 응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어제 기독교 방송 CBN과 인터뷰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하길 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Hillary had won, our military would be decimated. Our energy would be much more expensive.
네, 만약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더라면 미군이 섬멸되고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선호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강력한 군대와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지난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이 푸틴 대통령과 처음 회담한 뒤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는데요. 어제 CBN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이 푸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do believe it's important to have a dialogue. And if you don't have a dialogue, it's a lot of problems for our country.
러시아와 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이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의 큰 문제가 된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을 둘러싼 러시아 내통 의혹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후의 일인데요. 지난해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 씨를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백악관 소식통을 말을 인용해서 지난 주말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처음에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사람의 주선으로 만났고 또 러시아 어린이 입양 문제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가진 러시아 정보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소개를 받은 사실이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당시 모임을 주선한 영국인이 이 트럼프 당시 후보를 도우려는 러시아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런 얘기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만남에 응했던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 씨는 러시아 변호사가 아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시 만남은 시간 낭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올해 초에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대사를 만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로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사임을 했는데요. 그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 끊이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이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등 이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처음에는 러시아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고 또 부인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정보위원회는 다음 주에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을 청문회에 부르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고 이 FBI 국장을 해임한 일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탄핵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이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전격 경질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후임 지명자에 대한 이 청문회가 열렸군요.
네, 어제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에 지명한 레이 지명자는 이 크리스토퍼 레이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이 FBI 국장이 된다면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이 FBI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 지명자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I believe to my core that there's only one right way to do this job, and that is with strict independence.
네, FBI의 국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믿는다는 건데요. 바로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규칙대로 일하며 공정하게 일하고 또 헌법과 법률 그리고 FBI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FBI가 백악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네, 코미 전 FBI 국장이 미국 대선에서의 러시아 개입과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이 러시아 내통 관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해고가 되면서 이 차기 후보가 정치적인 외압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아주 검증이 예상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FBI 국장은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미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FBI 국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청렴성 그리고 의지를 가진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레이 지명자는 이 코미 전 국장과 현재 러시아 대선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 공세를 받았다고요?
네, 이 레이 지명자는 뮬러 특검이 FBI 국장이었고 또 코미 전 국장이 법무부 부장관이었을 때 이 법무부 형사 담당 차관보를 지냈는데요. 뮬러 특검의 현 수사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의원들의 질문에 레이 지명자는 어떤 위해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당국자들과만 상의할 것이고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와 관련한 논란으로 현재 전가가 뜨거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레이 지명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레이 지명자는 뮬러 특검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선거를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나 위협이 있다면 이는 FBI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레이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까요?
네, 레이 지명자는 올해 만 50살이고요. 예일대학교 학부와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왔습니다. 1997년 조지아주 북부지구 검사시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요. 2001년에 연방 법무부로 옮긴 뒤 조지 W. 부시 정부 때인 2003년에서 2005년 이 법무부 형사 담당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인 이 킹 앤드 스펠링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레이 변호사를 새 FBI 국장으로 지명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스스로 정치에 별 영향력이 없다고 느낀다는 조사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 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느끼는 미국인이 4분의 3에 달했습니다. 지지 정당이나 경제적 여건, 인종, 지역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모두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네, 이 미국인들이 드물게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영합주의적인 기치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잊혀진 미국인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러시아 내통 의혹과 또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 등으로 인해서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는 행정부 인사에 실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중산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뽑혔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인들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의회나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떤가요?
역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의회를 매우 신뢰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전체 응답자의 6%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 낮게 나왔는데요. 의원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당파 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이보다 조금 높았지만 14%로 역시 낮게 나왔고요. 대법원은 24%, 또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 중인 연방수사구 FBI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미국인은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사이에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매우 낮게 나왔는데요. 언론을 매우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기업이나 금융기관, 노조에 대한 신뢰도도 낮게 나왔는데요. 다만 군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습니다. 군 지도자들을 매우 신뢰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56%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석유 산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서요. 한때 세계 최고 부자로 손꼽혔고 막대한 재산을 교육과 문화 사업에 투자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철이 시작되면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전하는 뉴스, 바로 뉴욕의 록펠러 센터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군요.
그렇습니다. 이 록펠러 센터란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이 록펠러의 부와 사회사업의 상징처럼 돼 있는 것이죠.
예, 이 록펠러는 야비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 세계 최대 자선기구도 만들어서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록펠러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록펠러는 1839년 미국 동부인 뉴욕주에서 태어났고요. 나중에는 중부지방인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 살았습니다. 6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녔고요.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집안일을 도우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습니다. 10대 소년 시절부터 농산물 중개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 수단이 좋아서요. 사업은 빠르게 확장이 됐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석유에 손을 대게 됐나요?
1859년에 펜실베니아주라는 곳에서 최초의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석유라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죠.
예.
그런데 과학자들이 석유에서 등유, 그러니까 등잔불에 쓰는 기름으로 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록펠러는 그때 이 석유가 장래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석유 정제업에 손을 댔죠.
예, 이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서 석유는 많이 팔렸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록펠러는 31살 때인 1870년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 뒤에 석유는 이 등불용만이 아니라 점차 연료로서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수요가 계속 늘어났고요. 여기저기서 원유를 뽑아올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록펠러가 살던 오하이오주에서도 대량의 석유 매장량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일대도 중동지역 못지않은 대량의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인구 5만 정도의 작은 도시였는데요. 록펠러에게는 여기서 석유를 생산한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들리는 것처럼 기차가 개통됐군요.
네, 당시 미국 최대의 철도업자인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석유 운송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클리블랜드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이것은 록펠러에게는 대량의 석유를 수송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그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이 록펠러의 스탠다드 회사는 미국 정유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초대형 기업이 됩니다. 그때 록펠러는 여전히 나이가 3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사업에서 아주 눈부싱 성장을 이룬 록펠러. 자, 하지만 비판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이 록펠러는 원가 이하로 가격을 낮춰서 경쟁사를 파산하게 만들고요. 경쟁이 사라지면 그때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요. 봉급도 적었습니다. 직원들이 항의를 하면 공권력까지 동원해가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록펠러는 계속 사업을 키워나갔고요. 43세 때는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네. 스탠다드 석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에도 손을 뻗치게 되죠?
네. 세계적인 석유 시대가 열리면서요. 스탠다드 오일은 1880년대 들어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80%가량을 공급할 만큼 엄청난 국제적 기업이 됐습니다.
예. 이 중국에 진출한 것도 아주 큰 기회였겠죠?
네. 이 1890년대 중국에서는 대부분 가정에서 동물이나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등잔불을 썼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등장했죠.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석유 등잔이 이 값도 싸고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불빛이 밝아서 좋았습니다. 이 중국 가정이 그때 약 4억이나 됐는데요. 그 많은 가정에 석유를 공급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양이 팔려나갔겠습니까?
예,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내연기관에 가솔린, 이 주연료가 되면서 석유 사업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을지 짐작이 좀 되는군요.
그야말로 석유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만큼 현대 사회가 이 석유 의존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추세를 타고 결국 록펠러는 53세 때 예, 지금까지는 미국 최대 부자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오릅니다.
33세의 백만장자, 그리고 43세의 미국 최대 부자, 그리고 53살 때 세계 최대 부자가 되는데 정말 대단하군요.
네, 이 한때는 록펠러 재산이 미국 경제의 1.5%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어떤 한 개인이 1.5%나 되는 부를 차지했으니까요. 얼마나 부자였겠는지 대강은 짐작이 되죠.
예.
그의 당시 재산을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세계 최대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의 3배나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때 미국에서는 석유는 물론이고 철강과 철도 등 대규모 독점 기업들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1911년의 일인데요. 이 셔먼법이라고 하는 반독점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결과 록펠러의 스탠다드 회사도요. 이 모빌, 엑산, 에모코, 쉐브론, 쉘 이런 여러 가지 이 30개가 넘는 회사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록펠러의 부는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록펠러의 자선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의 자선 활동,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실현되죠?
네. 이 록펠러 재단은 19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선단체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고요. 비정부기구로서의 영향력 또한 막강합니다. 2009년에 시점으로 해서 기금이 3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네, 병원, 의학연구소, 교회 또 여러 학교 등 사업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시카고 대학에 많은 기증을 해서요. 평범한 침례교 계통의 학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로 발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등 소위 미국의 아이비리그 여러 대학에도 많은 돈을 기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UN 본부가 있는 자리도 원래는 록펠러 재단의 땅이었는데 기부를 한 것이라고요?
네. 또 UN의 교육, 과학, 문화기구인 유네스코도 이 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록펠러 의학연구소, 뉴욕 현대미술관, 링컨 센터 역시 록펠러 가문의 후원으로 세워진 거죠.
네. 자, 이렇게 보면 그 한국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 그 네. 말이 좀 생각이 나는군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전념하던 록펠러가 어떻게 자선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에 충실해서 돈을 벌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중에 병원에서 있었다는 일화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 최대 부자가 된 후 그러니까 55세 때 일이라고 합니다. 록펠러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및 우울증 때문에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 이런 의사의 놀라운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아, 사업을 하느라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요. 복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런 글이 들어있는 액자를 보게 됩니다.
네, 그 글을 보고 록펠러가 깨달은 바가 있었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딸의 입원비 문제로 병원에 애걸을 하고요. 병원 측은 안 된다고 실랑이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록펠러는 그 말을 듣고 비서를 시켜서 몰래 그 아주머니의 병원비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네.
얼마 후에 소녀가 완치돼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록펠러는 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부터 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죽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많은 자선 활동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이 있은 후에 록펠러의 병이 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미국의 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등 정계 재계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석유 재벌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Oh, I see.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혹시 학창 시절에 커닝한 적 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고등학생 때 한 번 해봤는데 선생님께 바로 들키고 말았어. 그 뒤로는 안 해.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et caught red-handed. Caught red-hand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Oh, I see. get, G-E-T, get, caught, C-A-U-G-H-T, caught, red, R-E-D, red, handed, H-A-N-D-E-D, handed,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 If someone is caught red-handed, they are caught in the act of doing something wrong. 오늘의 표현, get caught red-handed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됐을까요? get caught, 붙잡히다, 들키다 라는 뜻이고 red-handed를 직역하면 손이 빨갛다는 뜻입니다.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잡혔다면 손에 피가 묻어 있겠죠? 그래서 get caught red-handed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에게 혹시 학창시절에 커닝한 적 있냐고 묻자 고등학생 때 딱 한 번 해봤는데 선생님한테 바로 걸렸다고 합니다. 영어로 Yeah,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라고요. 네, 이렇게 무언가 나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딱 들켰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et caught red-handed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The robber was caught red-handed trying to break in the house, 라는 문장은 강도가 집에 몰래 들어가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He got caught red-handed trying to steal 라는 문장은 그가 물건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걸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Oh, I see. Let's review. If someone is caught red-handed, they are caught in the act of doing something wrong.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Get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다이애나 크롤이 부른 The Look of Love, 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줍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look of love is in your eyes, a look your smile can't disguise, the look of love, it's saying so much more than just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I can't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you. How long I have waited, waite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you've got the look of love is on your face, a look that time can't erase. Be mine tonight, let this be just the start of so many nights like this.
let's take a lover's vow and then seal it with a kiss. I can't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5년 7월 13일 오늘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국제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영국의 유명 가수이자 자선 운동가인 밥 겔도프가 주도한 이 공연에는 세계 유명 가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영국 런던에서는 퀸과 데이비드 보이, 엘튼 존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블랙 사바스, 마돈나, 데이비드 크로스비 등 유명 가수들이 줄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장 16시간 동안 계속된 이 공연은 160개 나라에 생중계돼 세계 20억 인구가 시청했습니다. 이날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통해 모은 기금은 7천만 달러였습니다. 기아를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이 공연은 대중음악의 힘을 보여준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1930년 7월 13일 오늘 제1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열렸습니다. 우루과이가 올림픽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한 축구 강국이고 1930년이 우루과이 독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30년 오늘 월드컵 대회가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시 세계 축구를 주도하고 있던 유럽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월드컵 참가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줄리메가 적극적으로 나서 벨기에와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의 유럽 4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출전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남미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대회는 예상외로 유럽 팀들이 선전해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결승전은 주최국인 우루과이와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를 4-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1930년 오늘 시작된 제1회 월드컵 대회는 월드컵 대회의 초석을 놓은 의미 있는 대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